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그 영광으로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끝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화가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나온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18년 8월에 뉴저지에 이사를 왔습니다. 제가 이전에 살던 동네는 겨울이 길었습니다. 봄이 왔나 싶으면 눈이 오고 여름이 좋다 싶으면 춥고 그래서 가을인가 싶으면 눈이 오고 눈이 많이 오는 동네인데 주변에 산이 없어서 겨울 스포츠가 발달되지 않아 참 아쉬웠었는데 사실 그보다 한국과 같이 바뀌는 계절과 산과 언덕이 있는 자연환경을 누리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었죠. 그런데 뉴저지에 왔더니 가든스테이트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굴곡진 자연환경이 있어서 또한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가 이 사계절의 변화가 있는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계절이 변화되는 것을 어떻게 아십니까? 어떤 이들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달력을 보고 알고 어떤 이들은 날씨의 변화를 체감하며 느끼고 어떤 이들은 자연의 변화를 눈으로 보면서 압니다. 저는 세 번째를 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름이 한참인 시기에 뉴저지에 왔는데 다수의 청년들이 포트리 펠파크 주변에 거주하다 보니까 사역의 특성상 팰리세이드 파크웨이를 많이 달립니다. 때로는 하루에 두 번씩 왔다 갔다 할 때도 있고 그래서 그 늘 길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처음에 그 길을 달리는데 참 예쁘더라고요. 팰리세이드 파크웨이에 초록잎으로 가득 차 있다가 조금 있으니까 빨강, 주황, 노랑 이 단풍으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그때 알았죠. 가을이 오는구나. 그리고 색색 단풍으로 가득 차 있던 나무들에서 하나씩 둘씩 그 잎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겨울이 오는구나. 계절의 변화가 있을 때 하나의 보여지는 징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여지는 징조를 통하여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예상하고 그에 대응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인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사인을 통하여 우리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가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 그때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이 오실 때 하나의 징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29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해가 어두워지고요.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 장면은요. 해에서 빛이 나야 되는데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떠 있어야 되는데 모두가 떨어집니다. 이 땅의 질서가 무너져 있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의 모든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그 질서가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질서가 끝을 달리게 될 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치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모두가 무너져서 무법천지가 되어졌을 때 경찰이 나타나서 모든 법을 세우는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께서 이 무법천지가 된 땅에 다시 오실 것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왜 오시는가? 3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 이들을 더 이상 무질서한 곳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진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가 온다는 사인을 우리에게 줄 터이니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세요. 이 상황들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하여서 설명하시는데요. 3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당시 유대지방에서 사람들이 여름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여름이 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알려주시죠.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을 보면은 여름이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듯이 그것을 보고서 내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개구리가 울면 비가 온다, 뭐 무릎이 아프면 내일 비가 올 것이다 라는 우리 옛 어른들의 이야기처럼 하나의 사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사인을 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고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시각, 이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이것을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드러나지 않는 모든 부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인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영적인 시각만 가지고 있어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잠들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영적인 시각을 가지지 못하고 육적인 안목을 가지고 잠들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에 몰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교육을 받으며 세속의 가치를 무장을 하고요, 세상의 분위기에 휩쓸려서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선이 모두가 다 엉뚱한 곳에 쏠려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보여지지 않은 부분을 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은 외면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 좋고요, 편안하고 편리하니 그것보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나도 그렇게 동의하면서 함께 이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며 그 삶이 하나의 신념과 확신이 되어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무서운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죠.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두 문장이 제 마음 가운데 참 많이 와닿았는데요. 첫째로는 30절 말씀에 세상 모든 민족이 통곡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저에게 들렸습니다. 통곡하지 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신부를 위한 신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그날, 여러분 결혼식의 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과 신부, 그 두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꼭 있어야 할 사람이 나타났는데 어떻게 세상의 모든 민족이 통곡을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통곡하다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수를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멀리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죠. 에크라우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 땅에서 사람들이 저지를 그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통곡하시는 것입니다. 일어나지 말아야 될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 통곡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통곡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일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기를 소원한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통곡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전 우리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때 좀 우리 자신을 딜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자꾸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묵상하고 적용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교회에 나오기에 매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동떨어진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통곡할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 친척, 옆집 가족이라고 저 멀리 세상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청년들하고 예배에 대한 말씀을 쭉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이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예배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이미 제외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 이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배를 받으신다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 통곡할 사람들은요 바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매주 예배를 드리는 내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통곡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곡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시각을 바라보,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제 마음에 남는 두 번째 문장은 3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표적을 바라보는 그 기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중심,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사인을 바라보며 해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보면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들어갑니다. 두 정탐꾼이 여리고에 가서 성읍을 둘러보다가 여리고 군에게 쫓기게 돼요. 그때 몸을 피한 곳이 성벽에 위치한 라합의 집이죠. 성읍을 둘러보았을 때 그들은 성읍의 백성들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리고 군에게 막 쫓기게 돼요. 성안의 분위기를 바라보면서 이 두 가지의 분위기가 있음을 교차하는 것을 느끼는 지점이죠. 성안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두려워했고요. 또 반면에 여리고 군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더욱더 중무장을 하고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쫓기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목숨이 위급해지기 시작하니 이 성읍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이들의 이 내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그들이 벌써 접하게 되었을까? 그런데 저기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죠. 지금 여리고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군인들은 너무나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들을 도와주면서 너희들이 들어올 때 자신과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정탐꾼은요 그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표적으로 삼아서 돌아가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죠.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은 하나님의 입술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진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사라지게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 이 두 정탐꾼의 이야기는요 이전에 40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 땅을 너희들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그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이 빼앗겨서 말씀을 마음 가운데서 지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집중하게 되어질 때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릴 때 깨어있지 않을 때 우리는 결국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인이 눈앞에서 딱 보여져도 여러분 그 사인을 우리가 캐치하지 못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더라도 너무나 그 삶 가운데 적응이 되어서 그냥 통곡할 사람으로 남아버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세요. 마지막 때가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늘 마음가운데 간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고 매 순간 말을 조심하게 되고 또한 행동을 제한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그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사람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깨어서 분별하며 오늘 하루를 정말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 오늘이 영원할 것 같다고 하나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살아가나 마지막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가 그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말씀을 중심에 두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살아가는 것처럼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